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마치고 늦게 집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 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커서 너무 감사함으로 그날 잠을 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 말씀의 끝부분 그것이 바로 9장 23절 24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말미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를 때온 백성이 너무나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집에서 함께 다시 나누면서 야, 이 모세와 아론 얼마나 행복한 사역자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또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그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이런 사역자와 이런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면 정말 더 이상 사역자 가정으로서 기쁜, 더 이상 보람 있는 삶은 없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사역자의 가정,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이런 축복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잠을 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레위기 10장을 딱 펼치는 순간 경악을 했습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사건이 9장 마지막과 10장 초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환호 가운데서 9장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10장 1절, 2절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뜨거운 환호의 장이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침울한 장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10장 1절에 보시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지 않아서 아론의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여호와 앞에서 범죄해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불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성경 해석 신학자들이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외부의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분위기가 9장 후반부, 10장 초반부가 너무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까? 분위기는 다른데 공통점이 이 가운데 있어요. 자, 24절에 보시면, 9장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지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보시니까 3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아론이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르는 백성과 아론의 잠잠함, 참담해서 그 사건 때문에 정말 침묵하는 그 장면이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생명력 넘치던 9장 후반부의 장면이 10장 초반부의 죽음으로 침울해지는 장면이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24절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랐어요. 제물을 살랐어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 네, 여호와 앞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을 삼켰던 그 불이 사실은 방금 전에 제물을 살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똑같은 종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불이 여호와 앞으로에서부터 나와서 첫 번째 제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을 살라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동일하게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물과 제사장을 살라버립니다. 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시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징계하신 때가 언제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때 바로 직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규례를 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 레위기 1장부터 계속 살펴봤지만 제사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세세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을 체험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그 직후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잘못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 야, 다른 불, 이 하나, 같은 불이,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이 아니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론의 아들이 네 명 있습니다. 그 네 명 중에 두 명을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이 레위기 1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른 불 하나 가져가 왔단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이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이보다 더한 죄악을 지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사사기 말미에 보시면 미가의 집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자와 진배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 끝에 보시면 나오는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지요. 그리고 시체를 열두 조각도 내고 도덕이 어디 갔는지 윤리가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갈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끄집어 내려서 자기들이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 들었던 여인과 동침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말미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바로 즉결 처분하시지 않으시고 이 왜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죽이셔야만 했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패턴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쟁에서 사실은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 때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는 거지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근데 그 다음 전쟁이 뭐였습니까? 아이성 전쟁이었습니다. 아이성 전쟁할 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바로 졌습니다. 여리고 성보다 더 작은 성인데 졌습니다. 왜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 중에 한 사람, 그 아간의 작은 욕심, 그 물건을 훔친 그 작은 탐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 백성 전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서 아이성 전쟁 승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다 드렸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자기 것 좀 챙겨두고 거짓말했습니다. 헌금을 안 드린 거 아닙니다.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살짝 숨깁니다. 그리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죽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유무상통,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서로 나누고 구워주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작은 죄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평양 장대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지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환희와 감사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눈물과 애통함과 애절함의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그 회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가슴에 찔려서 숨겨놓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옥으로 자진 출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평양 가운데 있었던 경찰서와 옥이 만원 사례가 되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습니다. 그때 회개와 눈물과 낮아짐과 애절함이, 심령의 가난함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체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가슴이 쓰라립니다. 제자리에 그냥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땅을 칩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잘못된 부흥입니다. 눈물이 없는 찬송은 반쪽짜리 부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된 부흥과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눈물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흘러야 할 눈물이 있다면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사사 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말기에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멋대로 살고 죄악을 행해도 가만히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신다 그러죠. 우리를 그냥 유기하시면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내가 멋대로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허용하시고 가만히 두시는 것, 그것이 진짜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찌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실 때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자 은혜의 제목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였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더 많은 윤리적, 영적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달라고 달라고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때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라는 그 초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직분과 영광스러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권리와 특권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더욱 조심하면서 더욱 성결하게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섰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만한 섬김과 나눔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거룩하게 살라는 요구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무를 받았습니까? 순장으로 섬기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계신 사역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에게 무어라 요구하십니까? 6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아론과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이의 아버지와 형제들이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자신의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관유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회막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애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막문을 나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회막문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애통하고 애도할 겨를도 없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은 어떻습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 때 주셨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니까 분별력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또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속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며 온전히 서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섬겨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자신부터 정말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 넣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웃깃을 여미게 됩니다. 이것은 사역적인 우리의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에 걸맞는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는 정말 더 겸손합니까?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작은 행동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실족한다면,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범했던 그런 죄악 우리가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입술을, 나의 손과 발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이 더욱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참으로 주님말 그 몸된 교회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삼을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에 내 삶의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지도자의 성공 여부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살펴봤을 때 8장, 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순종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 2절에서 불순종이 잠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때 다시 4절부터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바로 즉각적으로 5절부터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까지 계속 순종의 패턴이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이렇습니다. 8장, 1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8장, 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10장 1절 2절에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4절부터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도자의 가장 참된 덕목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의 여부가 달린 목록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장 1절에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이 다른 불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불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으신? 네,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불이 어떤 종류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만 설명하고 있느냐? 그 다른 불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서 순종으로 마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요령, 그리고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갈라놓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동원 목사님, 우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동원 목사님께서 한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촌교회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교육자 회의를 수십 명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할 때 각 테이블마다 요런 컵 정도 되는 종이, 벨, 종이, 손으로 이렇게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종이 각 테이블마다 놓여 있답니다. 그리고 교육자 회의뿐만 아니라 당회 회의를 할 때도 각 테이블마다 장로님들 앞에 그 종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언제 치는 거냐? 회의를 할 때, 논의를 할 때 아무나 들고 흔들어도 된대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년 계획 이렇게 하고 내년 예산 이렇게 합시다 막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또 장로님이 아 그것보다는 이것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목사님이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맨 끝에 계신 한 장로님이 종을 칩니다. 딸랑딸랑딸랑 하면 그 종소리와 더불어 1분 동안 눈을 감고 침묵합니다. 갑자기 회의가 끊어지고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1분 동안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침묵한다고 합니다. 교육자 회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지시를 합니다. 근데 갓 신대원에 입학한 전도사님 맨 끝에 서열 67번째 전도사님이 딸랑딸랑딸랑 하면 다 일단 눈 감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혹시나 회의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경험에서 드러난 말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 시간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음성 듣기를 애쓴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한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순종 순종 순종만 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배 중간 예배 마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임 마치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큐티진 들고 쫓아다니면서 큐티진 정기구독 하세요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정기구독 안 하신 분 꼭 정기구독 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이라서 여러분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 여러분보다 아마 예수님이 조금 더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긴 구절이니까 제가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 하면 항상 이 구절을 맨 먼저 하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날 22절에 23절에 그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27절에 예, 귀신에게 명령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 축출 사역도 하십니다. 근데 이 소문이 28절에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조금 쉬시려고 가르침 사역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으니까 좀 쉬시려고 29절에 보시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던 것 같아요.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는데 마침 30절에 누가 있습니까? 예, 장모님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워 계십니다. 왜요?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격상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죠. 31절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열병도 치유하시고 이 소문이 또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32절에 예, 동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던지 3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온 동네가 예수님의 고침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 하면 몇 명쯤 왔을까요? 몇 명쯤 왔을까요? 제가 세미나 하면 맞추시는 분에게 사탕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몇 명쯤 왔을까요? 예, 한 100명쯤 왔다고 치죠. 아마 더 왔을 테지만 계산하기 쉽게 100명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성격상 한 사람당 진료 시간 몇 분 하셨을까요? 예, 10분 할까요? 예, 일단 5분 하겠습니다. 5분 하면 전체 몇 분 걸립니까? 500분 걸립니다. 시간으로 한 사람은 몇 시간 걸립니까?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시는데 8시간이 넘습니다. 이때 진료 시작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32절에 나오죠. 정확한 시간은 없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무로 해질 때 6시라고 하죠. 자, 6시에 시작하셨습니다. 몇 시에 마치십니까? 예, 새벽 2시, 3시에 마치십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하더라도 예수님 성정상 모아놓고 한 번에 다 나아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상담도 하시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시고 왜 아팠냐고 물어보시고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일일이 사역하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자, 새벽 2시, 3시에 마치십니다. 잠 몇 시간 주무셨을까요? 자, 35절입니다. 3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몇 시간 주무셨을까요? 지금 몇 시입니까? 일어나신 시간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면 아마 5시 전이었을 겁니다. 수치적으로 따지자면 두세 시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겨우겨우 기지개를 펴시면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하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36절에 보시니까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왜요? 37절에 모든 사람이 소문을 듣고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찾으러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늦게 일어났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아 그렇구나.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시니까 아마 그 기도처소에 가셨을 거야.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래 어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 다른 마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성정상 가서 고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선회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나 다른 마을로 갈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근거는 딱 하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만약에 예수님이 피곤하시다는 그 핑계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소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그 요구에 순응하며 바쁘게 지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수많은 요구, 많은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하여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자위하면서 바쁘게 생활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얼마나 소홀하십니까? 바쁜 연말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그 일에 헌신하여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